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욧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예루살렘의 한계를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박해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죽여도 복음은 더욱더 확장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어딘가에 막혀 있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가야 하는데 더 진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원인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장벽까지도 허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고 또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와 이방인 넷이가 전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류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보인데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른 사도들 또는 성도들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장벽들을 마침내 허물어 가시는데요. 1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신들 안에 있었던 어떤 한계들을 이제 뚫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나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길목에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뭔가 막혀있는 듯한 침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충분히 은혜 받았고 충분히 성장했는데 뭔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죠. 교회를 침체에 빠뜨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의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을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혹은 뭐 믿었는데 아직 충분히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또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일인가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받게 했던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인데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꺼려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꺼려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으로 금한 음식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방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면은 그 음식에 대한 규례를 어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간은 허용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은 반드시 유대인 규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자신과 고넬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상 더럽게 여기는 음식들을 성령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일들을 구절에서 전하고 있고요. 또 고넬료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었던 그 일화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일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네, 성령이 임하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성령이 임했던 것과 같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 말씀을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 제자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까지도 생각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이 이 세계 끝까지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미 지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이 성령의 은혜가 모든 먼데 사람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여기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먼데 사람이 바로 이방인을 의미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에 뭔가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베드로가 오늘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나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았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맡겠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베들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것을 비난하는 이유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 때문입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야 하는데 율법주의 사고가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놀라운 성장을 경험한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에 무언가에 꽉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원인,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그 성장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안에 있었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 깨달았던 율법주의적인 사고는 이런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책에 따르면은 사탄의 처음 전략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뭐 강제해서 믿지 않도록 그렇게 협박하거나 뭐 방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장을 하면은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에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가 신앙적인 일 중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우 열심히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그 일에 몰두해서 열매도 맺게 만들고 인정도 받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신이 의로워졌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요구하는 다른 의무들, 그 열심히 하는 일 말고 다른 의무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만드는, 그것을 뭐 덜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뭐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율법주의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마치 성경의 모든 의무를 다 수행하는 것인 약 착각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수고하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다른 은사와 재능들을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또는 모든 사람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행하기를 강조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가 더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만 만들어가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찬양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도를 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 묵상과 연구에 탁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일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 일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모든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되고 모든 성도는 찬양도 해야 되고 모든 성도는 전도도 해야 되고 모든 성도는 말씀 묵상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특별하게 뭔가 잘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각각의 은사들이 있는데요. 이 은사들은 우열이 없습니다. 누군가 예언을 하고 병자를 고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우월하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들을 행함에 있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12장이 은사장이고 13장이 사랑장이고 다시 한번 14장에서 뭐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랑이 들어가는 것은 모든 은사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열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 이 방언보다도 할 수만 있다면 예언을 하라고 뭐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예언하는 은사가 뭐 방언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방언은 개인을 위한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이고 이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위한 것인데 즉 사랑을 행하는 일이 이 예언하는 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령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우월하게 여기는 이유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는 수단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것들을 갖출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그 한계가 예루살렘 정도 성장에 머물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성령의 사람을 오히려 방해하는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 부흥만으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성령을 받고 있다, 성령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설명드린 그런 율법주의, 그런 형태로 율법주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순수한 사랑도 순수한 열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사랑과 자기 열정으로 변질됩니다. 열정이 크면 클수록 또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여지없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깨뜨리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나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일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익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익한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뿐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익한 일에 은혜를 베푸셨을 뿐인데 나에게 뭔가 있었다, 뭐 내 노력이 대단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복음을 갖도록 이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어놓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계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인도하심의 순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평생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율법으로 마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내가 경험했던 그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그 부흥에만 갇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회방하는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처럼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보고를 받고 그 성령의 역사가 과연 이방인의 집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다른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심을 잘 분별하고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졌다면은 우리 안에 있었던 성령 어떤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하는데 야 너 그거 중요한 게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허용하고 기뻐해 주고 환영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